세계 뉴스입니다. 폴스 슨 영국 총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전 세계 빈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10억 개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 코널에서 오늘 개막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최소 10억 개분의 백신 제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빈국 등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개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소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람이 지난해 전체 사망자보다 많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는 10일 현재 약 18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188만 51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시기는 1월 말부터 약 2주 동안으로 이 기간 전 세계 하루 평균 사망자는 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남미와 아시아, 특히 인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더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남미 국가 페루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인 9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 무역 협상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캐서린 타이 대표와 벙전 중 타이완 무역 협상 판공실 대표가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며 타이 대표가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과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우선순위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이 수주 안에 11차 무역 투자 기본협정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 사무실은 이번 회의가 조화롭고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측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호 협상에서 공급망 안보, 탄소 배출 등 환경 문제,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발전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 협상 재개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미국과 타이완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쿄 대회가 완전한 개최를 향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에 앞서 다음 달 중순 도쿄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급증으로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흐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승인되면 호주는 1956년 멜버른과 2000년 시드니에 이어 세 번째 하계올림픽 개최국이 됩니다. 러시아 당국이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AP통신은 두 업체가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법원이 어제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에 각각 23만 6천 달러와 13만 9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삭제하지 않은 금지된 콘텐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업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벌금 부과는 최근 수준의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페이스북은 지난달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6만 달러의 벌금을, 텔레그램은 지난 4월 6만 9천 달러의 벌금을 각각 두 다 부과받았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미디어 통신 감독청은 러시아 정부가 2017년부터 자살, 폭력, 마약, 아동 포르노 등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콘텐츠 약 3천 개를 삭제하도록 트위터에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징계유라며 트위터의 서비스 수를 늘리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미국인의 일상생활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쇼핑 또는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학교도 대부분 가을 신학기부터 현장 수업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원격 근무는 팬데믹 이후에도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최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이라면 모든 정규 직원에게 원격 근무를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은 이 원격 근무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고참이나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영구적인 원격 근무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범위를 더 늘린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CEO는 지난 1년간 근무지에 상관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하드웨어 기기나 데이터 센터 등 현장 근무가 꼭 필요한 직원들은 원격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더 나아가 직원들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직원들이 유럽 7개 나라에서 영구적인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팬데믹 이후 미국 직장인들은 원격 근무 혹은 재택근무를 훨씬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USA Today 신문은 해리스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40%는 집에서 종일 근무를 하기 원했고 35%는 현장과 원격 근무 절충안에 그리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직장인은 25%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의 공격용 총기 규제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는 주요 7개국 G7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맑은 날씨는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6도, 개성은 아침 최저 17도에서 낮 최고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8도에서 낮 최고 27도, 그리고 함흥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자, 청진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자, 계속해서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맑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는데요.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읽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읽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흥겨운 곡으로 주말을 시작해볼까요? 이건 분명 영원한 사랑이 될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This Will B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내털리 코울이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47회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11일 영국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G7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10억 회분의 백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투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고가 고문을 부패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47차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11일 영국 남서부 해변 휴양 도시인 코널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부국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국제 주요 현안들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네, G7에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갑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고요. G7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EU는 특별 자격으로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의장국은 돌아가면서 만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장국이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됩니다. 또 의장국 권한으로 몇몇 나라들을 특별 초청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초대됐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고요. 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화상으로 동참합니다.
네, 올해 G7 정상회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더 나은 재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좋은 국제사회를 만들자는 의미인데요. 정상들은 11일 기념사진을 찍고 바로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회의의 의제가 코로나 극복 방안입니다.
네, 자, G7 정상들이 벌써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크게 중지를 모았다고요?
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전 세계에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 회의 하루 전인 10일 먼저 개별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존슨 총리는 이날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들의 10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백신 기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와의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화이자사 백신 5억 회분을 구매해서 국제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당한 나라라면서 미국인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오는 비극을 알고 있고 회복할 길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복의 길로 백신 공유를 제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백신 기부는 오직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떤 잠재적인 양보 압박이라든지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매체들은 최근 아프리카나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대량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른바 백신 외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0억 회분에 미국의 기부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5억 회분을 기부하고요. 영국도 1억 회분을 제공하겠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아직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엘리제아 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랑스도 연말까지 약 3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나머지 분량을 놓고서 각국이 규모와 시기 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영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고요. 두 나라 협력 관계를 다지는 신대서양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신대서양 헌장은 민주주의 수호, 코로나 종식, 공정무역, 기후변화 대응과 안보 공조 등에 대한 양국의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네, 11일 저녁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하는 환영식과 만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케이트 왕세손비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경제, 외교, 보건을 주제로 각각 나눠서 세 번에 걸쳐 회의하고요. 일정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기후와 자연에 관해서 다섯 번째 회의를 갖습니다. 그리고 열린 사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회의도 열립니다. 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요.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내놓을 걸로 전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협상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과 타이완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무역 투자 기본 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존덩 타이완 무역대표와 화상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 무역투자기본협정이 뭐 많이들 아는 자유무역협정 FTA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무역투자기본협정은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협정으로 통상 FTA 자유무역협정의 전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과 타이완이 전에도 이런 협상을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2년 당시 칼라 힐즈 USTR 대표가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이에 관한 논의가 처음 있었고요. 1994년부터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거네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타이 대표가 존덩 타이완 무역대표와 미국과 타이완 간의 무역, 투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노동자 중심의 무역 현안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부쩍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강력한 맛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서 굳건한 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환으로 최근에는 타이완에 대한 대규모 백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타이완은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으로서도 미국과의 무역이 중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타이완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원 총통 정부가 들어선 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투자 강화는 타이완으로서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재 타이완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까?
네,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세계무역기구 WTO에도 가입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중국의 반대로 기술력이 뛰어난 이 타이완과 무역협정 체결을 꺼리는 형편입니다.
예. 자, 근데 앞서 미국과 타이완 간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거라는 관측이 있었다고요?
네, 최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서 조만간 타이완과 어떤 형태의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미국과 타이완 간의 고위급 무역 투자 협정이 재개될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9일 미국과 타이완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타이완의 무역 협상 재개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거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면서 중국과 수교한 미국이 타이완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추가로 기소했군요.
네, 미얀마 관영 매체인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수치 고문과 몇몇 전직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수치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수치 고문이 양곤 지역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60만 달러와 금괴를 뇌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치 고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선재단이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빌릴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관리들에게도 비슷한 뇌물수수 부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수치 고문은 이미 다른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수치 고문을 휴대용 무전기 불법 수입과 공공 혼란 조장 등의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적용된 이 부패 혐의는 처벌이 가장 강해서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추가 기소에 관해 수치 고문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틴 마웅 조 씨는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에 수치 고문이 결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패나 탐욕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수치 고문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인 킨 마웅 조 씨는 AFP통신에 추가 기소가 이 수치 고문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수치 고문이 쿠데타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난 적이 있었나요?
수치 고문은 지난달 24일에 수도 네피도 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특별 법정에 출두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리고 수치 고문을 구금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화 기록을 입수하는 등 사찰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워렌 버핏이 등을 비롯한 부유층의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인들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군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사찰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무부를 정치화한 것은 참혹하다고 펠로시 의장이 지적했는데요. 이런 행태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지독한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수사를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이런 성명을 낸 계기가 뭡니까?
네,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하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과 보좌진 등을 뒷조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10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관련 소식을 잇따라 전했는데요. CNN과 CBS 등 주요 매체들도 별도 소식통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자로 최소한 두 명의 이름이 확인됐는데요. 한 명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고요. 다른 한 명은 같은 정보위 소속인 에릭 스월웰 의원입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두 사람 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였다가 중간선거 이후에 위원장이 된 뒤 이듬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주도했었고요. 스월레 의원도 같은 정보위 소속으로 올해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의원들의 뒷조사를 했다는지 궁금하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년 차인 지난 2018년 법무부가 전자기기 업체 애플에 비밀리에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의 통신 기록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메타데이터란 걸 들여다보면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또 어떤 걸 검색했는지,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 당사자로 지목된 쉬프 위원장과 수월웨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들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지 실천을 법무부에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거라고 쉬프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때리는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같은 당의 스월레 의원은 아무런 범법행위 증거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스월레 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밀리에 통화 기록 등을 조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의 비열한 독재자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 거라고 스월레 의원이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이런 행동은 법치와 민주주의 자체를 업신여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법무부가 그런 조사를 진행한 근거는 뭡니까?
네, 기밀 정보 등을 언론이나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통신 기록이 법무부에 제출된 사실을 애플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스월레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라는 당시는 러시아 추문 관련해서 로버트 멀러 특검의 활동이 진행 중이던 시점입니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스월레 의원 외에 최소한 10여 명의 정치인의 관련 기록이 법무부에 넘어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법무부나 애플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안에 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고요. 애플 측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관련 조사를 종결했고 이 사안을 다른 기관에 전파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사실을 하원 정보위원회 측에 이날 통보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아직 이 논란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또는 부인하거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찰 논란이 시작됐던 건 지난달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 때문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소속 기자의 일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통화 기록 등을 사찰당한 사실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서한에서 2017년 이 워싱턴 포스트 해당 기자들의 직장과 자택의 유선 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타임스와 CNN 기자 등을 상대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자료가 공개됐다고요?
네, 미국의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자료가 이번 주 공개돼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부유층 증세 계획과 맞물려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비영리 언론기관인 프로퍼블리카가 부유층 수천 명의 국세청 IRS 납세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거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상업자, 그리고 유력 투자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 그리고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등의 명단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람들을 포함한 부유층이 소득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한 푼도 안 낸 경우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총 4,010억 달러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 사람들이 낸 연방소득세는 136억 달러였는데요. 세율로 따지면 3.4%에 머물렀습니다.
네, 소득세율이 3.4%면 이게 낮은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데요. 연간 한 7만 달러 정도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14%입니다. 특히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07년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2018년에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중산층이 14%를 꼬박꼬박 내도록 돼 있는데 부유층이 3.4%만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는 그 원인은 뭔가요?
네,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산층은 보통 직장에 근무하면서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 조세 근거가 투명하게 바로바로 드러나는데요. 하지만 부유층은 이렇게 이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의 가치를 늘려서 돈을 버는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에 부과되는 세목들은 다양한 납세 회피 수단들을 찾을 수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유층이 사용할 수 있는 납세 회피 수단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자산 중에 주식을 예로 들면요. 이 거래에서 수익이 실현될 때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조세 원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베조스 아마존 CEO는 아마존 주가가 급등하면서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자산이 1,300억 달러나 늘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매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대출을 이용한 부유층의 절세 사례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이것을 갚아야 한다고 계산해서 세금을 매길 때 그만큼 차감해줍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사 주식 557억 달러어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의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소속 진보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제는 미국의 부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때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는데요. 이 워런 상원의원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새로운 관련 법규 개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 올랐다고 노동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를 웃돌면서 13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게 10여 년 만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8월에 물가지수가 5.4% 급증한 이후 이번에 가장 많이 오른 건데요. 이 전달인 4월과 비교해서도 0.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미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고 있는 데 따른 영향이 큰 걸로 분석이 됩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물가도 상승한다는 거고요. 아, 또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고 또 여름철이 돼서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됩니다. 그 외에 원자재와 노동력 부족 사태도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재들이 가격이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중고 자동차와 트럭의 값이 전달 대비 7.3% 또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신차 판매도 전달 대비 1.6% 상승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 대비 월별 최대 성장폭을 보였고요. 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면서 항공권과 호텔 숙식비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가격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도 역시 전달인 4월보다 0.7%가 올랐고요. 전년 동월보다는 3.8%나 상승하면서 약 3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기저효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가 이 팬데믹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이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물가 상승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닛 옐런 및 재무장관은 지난주 올해 물가 상승률이 3%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준의 금리 인상 요인에 물가 상승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노동 시장 상황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도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수질업 수당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노동부는 10일 지난 5월 30일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9천 건 정도 줄어든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겁니다.
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감소세를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재개되고 있는 게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초기에 방역 목적의 봉쇄 조치가 해제됐을 때 외출을 꺼렸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식당이나 술집, 가게 등을 편안하게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따라서 사업체들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업들의 구직 공고는 930만 건에 달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반면에 실직자는 140만여 명으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5월에는 신규 고용자 수가 55만 9천 명에 달하고 실업률은 5.8%로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시장이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사라졌던 일자리가 아직은 다 채워지지는 못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76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공격용 총기의 판매를 금지한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사는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 안에서 공격용 총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의 공격용 총기 규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격용 총기라고 하면 원래 자동이나 반자동 연사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군대식 총기를 뜻합니다. 반자동과 달리 자동 연사 기능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탄환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발사됩니다. 미국에서 공격용 총기는 탈착식 탄창과 군대식 화기의 특징을 가진 반자동 소총을 말합니다. 군대식 화기가 가진 특징이라면 파괴력이 큰 탄환 다수를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개머리판에 권총형 손잡이와 조준경을 장착할 수 있으며 소음기를 달 수 있는 나선형 총열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자동이 아닌 완전 자동 소총은 기관총으로 분류합니다. 지난 1980년대 권총 판매량이 줄어들자 총기 제조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민간인들에게 이런 공격용 총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They offer versatility with removable parts and they have little recoil, making shots more accurate.
하지만 공격용 총기가 미국 안에서 많이 보급되면서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됐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총기 난사 사건에 공격용 총기가 자주 사용됐던 것입니다. 특히 1989년 1월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뒤에 군대식 공격용 총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994년 법을 만들어 반자동 공격용 총기의 제작과 판매 그리고 소유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또 대용량 탄창이나 탄띠의 소유와 이전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10년 기한을 가진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의회가 효력 연장에 실패해 결국 이 법의 효력은 지난 2004년 9월에 종료됐습니다.
Gun law advocates say it's time to outlaw assault rifles like the ARs. The Second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1994년에 마련한 법이 종료된 뒤 연방법에서 공격용 총기나 대용량 탄창의 제작과 판매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하와이 등 7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만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범죄를 줄이지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 적용 이후 범죄에 사용된 공격용 총기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격용 총기를 다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미국의 공격용 총기 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죠. 당신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노래하는 Shape of You, 에드 시런의 노래입니다.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When we can,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Mm-hmm.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the plate. Mm-hmm.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the sweet and the sour and how your family's doing okay. Mm-hmm. And even getting a taxi, kissing the backseat.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And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Mm-hmm.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Come on, be my baby,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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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my baby.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my baby.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be my baby.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11일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꽁꽁 마비됐다가 풀린 후 처음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는 건데요. 그만큼 전 세계 이목도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주요 7개국 G7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 쟁점과 현안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 G7 정상회의.
올해로 47회를 맞은 2021년 G7 정상회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의 의장국은 영국인데요. 해변 휴양지로 유명한 영국 남서부의 소도시 콘월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G7의 주제는 더 나은 재건입니다.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극복과 민주주의 고취, 동맹관계 회복입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G7 무대에 등장하는 건데요.
The United States is back and democracies of the world are standing together to tackle the toughest challenge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힘의 위치에서 세계를 이끌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G7이라.
G7은 그룹 오브 세븐의 준말입니다. 이른바 7개 나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G7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G7의 인구 규모는 세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G7은 흔히 선진 7개국 또는 주요 7개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경제적 순위나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순위 2위인 중국이나 6위인 인도는 G7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보다 경제력이 뒤처지는 이탈리아나 캐나다는 당당히 G7의 일원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G7의 가장 큰 공통점의 하나는 바로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G7의 출발.
G7의 역사는 거의 반세기 전인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요 산업국 간에 모임이 필요하다는데 중지가 모이면서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당시 서독의 재무장관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조지 슐츠 당시 미 재무장관이 일본의 합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G5가 결성됐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4개국 모두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미국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다음에 정상들끼리 교류하는 친목 모임을 갖자고 제안했고요. 1975년 11월 프랑스의 주최로 이탈리아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G6 정상들이 처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정세를 논의하기로 합의합니다. 더불어 더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가 더 합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이듬해인 1976년 캐나다가 초대되면서 오늘날의 G7이 구성됐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러시아.
유럽연합 EU는 G7의 공식 일원은 아니지만 1977년 영국의 초청으로 처음 참가한 후에 지금까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G7 정상회의는 7개국 정상 7명, 그리고 EU 측 대표 2명 등 모두 9명이 모이는데요. 하지만 명칭은 그대로 G7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러시아가 합류하면서 G8으로 명칭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구소련 붕괴 후 G7 정상들 간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3년여 논의 끝에 러시아를 G7에 초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훨씬 빈약해서 좁히기 힘든 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From a G7 summit that excluded Vladimir Putin, a blunt message to the Russian leader, halt the arms and other support.
G7은 러시아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러시아를 제명하고 G8 체제는 다시 G7 체제로 돌아섰습니다.
G7 확대 움직임과 G20.
국제사회가 다변화되면서 G7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이 서구권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라든가 서구권 외의 목소리는 담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런 비판이 초석이 돼서 1999년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G20가 출범합니다. G7을 포함해서 인구,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대륙별로 고루 안배해서 20개국으로 결성한 건데요. 여기에는 중국과 인도, 한국도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G7을 주축으로 해서 몇 개 나라만 더 초청하는 G7 확대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공론화된 건데요. 한국과 인도, 호주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G7 정상회의에 특별 초대되면서 G7이 확대될 경우 가장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G7의 역할과 비판.
G7은 1년 내내 회원국 장관이나 당국자들이 관련 논의를 하고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성명 등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G7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상회의입니다. G7이 애초 정상 간의 진솔한 교류를 목적으로 출발한 만큼 회담 장소도 각국의 수도보다는 대개는 휴양지 같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선호돼 왔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요. 의장국이 정상들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G7 결정사항은 국제법으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데요. 하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G7은 여전히 강력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태미 더거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지난 6월 6일 태미 더거스 상원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타이완을 전격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미 더거스 의원은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 용사입니다. 더거스 의원은 1968년 태국 방콕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육군과 해병대 출신으로 전역 후에는 유엔과 난민 관련 기관 등에서 일했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의 근무처를 따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하와이 등으로 이동이 잦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더거스 의원은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더거스 의원은 1989년 하와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기간에 그녀는 장교 후보생 과정인 ROTC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후 장교로 임관한 그녀는 주 방위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에 2004년 이라크에 배치됩니다. 더거스 의원은 미국의 주력 전투 헬기인 블랙호크를 조종하면서 전투 지역에 장비와 물자를 나르며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1월 그녀가 조종하던 블랙호크 전투 헬기가 이라크 반군의 로켓 추진 유탄에 추락했고 이 사고로 그녀는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팔도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후 워싱턴으로 후송된 그녀는 재활치료를 하면서 군인과 부상병 처우 개선 문제에 눈을 뜨게 됐고 이후 관련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처음 정계를 두드리는데요. 하지만 근소한 표로 낙선합니다. 2012년 더거스 의원은 다시 한번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This nation didn't give up on me when I was at my most vulnerable and needing the most help. 그리고 2016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부상 여군 출신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에 이어서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주요 7개국 G7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태미 더거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Everyone,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월터 미티.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껴 자주 멍해지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라이프 잡지사가 인터넷 잡지 형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회사 동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일단 본인의 임무인 마지막 호 표지 사진부터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놓이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Zone Out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오늘의 표현입니다. Zone out. Zoning out means falling asleep or losing concentration or consciousness. Zone out 하면 훅 잠이 들어버리는 것 혹은 멍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죠. 영화에서 월터는 자주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조차 놓치곤 하는데요. He's zoning out. He's zoned out. 그는 멍 때리고 있어. 그는 멍한 상태야. 비슷한 말로는 He's daydreaming 이 있습니다. Daydreaming, zoning out. Walter's always zoning out. 그렇게 자주 멍한 상태로 지내며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던 월터는 라이프 잡지 마지막 호 표지 사진을 찾으러 홀로 여행을 떠나고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들을 겪으며 비로소 월터는 점차 멍해지는 일들이 줄어드는데요. 오늘의 표현, zone out. He's zoning out.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ice, Jace, she moves like a woman.
Where have you been?
Testing the limits of the human spirit.
I'd like to climb your hair, test that out. Hey!
Hey!
How was your weekend?
I had an awesome weekend.
What is it you call it when he goes into one of his little places?
Oh, zoned out.
You do that now and then.
He's zoning out. Zone out.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